VOA 세계뉴스입니다.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COP26이 영국 글래스고에서 지난 31일 개막한 가운데 오늘부터 이틀간 각국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는 의장국 정상 자격으로 기후변화 대처의 긴급성에 대해 기조연설할 예정입니다. 영국 총리실은 존슨 총리가 이날 연설에서 세계가 오늘날의 기후변화에 대해 진지하게 임하지 않는다면 후세대들이 내일 대처하기엔 너무 늦을 것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존 케리 대통령 기후변화 특사는 정상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국제적 목표를 매우 높게 잡을 것이라며 지구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10년간 이행을 재창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케리 특사는 또 기후변화의 재정적 관점 대응도 강조하면서 세계가 공약한 기후변화 대응 기금의 이행과 개발도상국이 입을 피해를 모두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달 12일까지 열리는 이번 총회는 약 100여 개 나라의 정상이 참가합니다. COP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사회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1995년부터 매년 개최해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31일 기후변화와 관련해 러시아와 중국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G20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 정상도 이번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직접 참가하지 않기로 했다며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5천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재생에너지 투자를 포함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으로 줄이는 목표에 대해 대체적으로 회의적입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감을 표명하면서 미국 정부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모두 완전한 전기연료 기반 자동차로 궁극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개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5,550억 달러의 예산을 기후변화 대응에 투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외교수장이 지난 31일 이탈리아 수도 로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타이완 문제를 둘러싸고 격렬한 언쟁을 벌였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의 양자회담에서 중국의 행동은 국제규범 기반 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은 왕이 부장에게 중국의 행동은 신장, 티벳, 홍콩과 동남중국해, 타이완을 포함해 미국의 동맹과 우방의 가치와 이익에 반하고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양국이 입장차를 관리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갖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정기적인 소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블링컨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는 왕 부장은 미국 측이 많은 소규모, 중간규모의 나라들에게 압력을 가해 중국을 포위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왕 부장은 블링컨 장관에게 타이완 문제는 양국 간의 가장 민감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 문제를 잘못 다룬다면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입장 차이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한 정치적 준비와 필수적인 조건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중 양국은 원칙적으로 올해 말에 화상회담 방식으로 정상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일본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31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인 223석을 웃도는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이날 자민당은 총 465석 가운데 261석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전통적으로 연정을 해온 공명당 없이도 단독 과반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공명당은 32석을 확보한 가운데 입헌 민주당은 기존보다 13석 줄어든 96석을 확보하면서 일본 제1야당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자신에게 권한을 부여했다며 자신이 내세운 선거 공약을 이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본 유신회는 이날 자민당의 연립정당인 공명당보다 9석 많은 총 41석을 차지하며 제3당으로 입지를 굳혔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1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에 총 1,2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경 봉쇄로 인한 북한의 식량난이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력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과 북한이 전략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한경도는 저녁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9도, 최고는 6도에서 17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5 내지 3.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과의 협상을 계속 모색하면서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때까지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가 유지돼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WMD 확산 방지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에 총 1,20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국과 협력적 위협감축부서는 28일 북한의 핵확산과 제재 회피 등에 대응한 각종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 자금 지원 공고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미국과 외국의 비영리 비정부기구들과 공사립 교육기관 등 총 30개입니다. 지원 금액은 최소 5만 달러에서 최대 25만 달러이며 신청 마감은 내년 1월 31일입니다. 국무부는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북한과의 협상을 계속 모색하면서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때까지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는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WMD와 미사일 확산 억제를 위해 경제적, 외교적 압박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쓰려는 미국 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안보 비확산국과 협력적 위협감축부서는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이행할 수 있는 해외 역량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와 태평양, 남아시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의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광범위한 북한 제재 회피 위협에 직면한 국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우선시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공고에서 구체적인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 사례들을 거론했습니다. 먼저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사이버 절도를 자행하고 해외은행과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자금 세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해상무역에 대한 유엔의 제재를 회피하고 WMD 개발을 위한 수익 창출을 위해 허위로 선박을 등록해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인 석탄 수출과 정제유 수입을 위해 선박 간 환적을 이용하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 제재 물품도 수입 수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이 자국 외교관과 해외 노동자들을 통해 WMD와 미사일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내 식량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최우선적인 해결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식량난 해결을 위한 전군, 전민 총동원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식량난이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력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식량난과 관련해 살얼음 걷는 심정이고 나달 한 톨까지 확보하라고 지시했다고 한국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6주년 연설에서 5년 안에 주민들의 의식주를 해결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6월 노동당 제8기 3차 전원회의에서는 현재 인민들의 식량 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며 식량난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한국 내 탈북민 1호 박사인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29일 VOA에 식량 문제는 체제 안정과 관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여러 가지 대외 관계도 차단된 상태에서 자급자족 식량난까지 겹치면 체제 위기가 오니까 지금 추석이고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 그와 같은 독촉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 권력층을 연구하는 마이클 매든 스팀슨 센터 연구원은 29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김정은이 살얼음을 언급한 것은 식량 문제가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정치적 위협이 되거나 적어도 최고 지도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에 심각하게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매든 연구원은 김정은은 식량난이 더욱 악화되면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책임을 져야 할 상황에 몰리고 있는 것일 수 있다며 군인들에게 임무를 부여하면서 자신은 책임을 모면하려 하지만 그의 2020년 10월 연설처럼 우리는 그가 곧 책임지는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주민들의 자연재해 복구 노력을 언급할 때 미안하다며 안경을 벗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도 김 위원장이 최근 공개 연설에서 의식주 해결 문제를 언급한 것은 주민들의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I think he's reacting to what he sees, what probably all of his officers are telling him, is that people are unhappy. And if they need attention.
브라운 교수는 아마도 북한 관리들은 모두 김정은에게 주민들이 불행하며 관심을 필요로 한다, 경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고할 것이고 김정은이 이에 반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북한 지도부를 연구하는 미 해군 분석센터 CNA의 켄 고스 적성국 분석국장은 29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경제난이 체제 불안정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약간의 부담으로만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regime stability is fine. I mean, the elites in North Korea, while they're not getting everything they want, they're still getting provided for enough that there probably isn't any stability.
고스 국장은 북한의 특권층은 여전히 원하는 것을 충분히 얻고 있기에 체제 안정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국가 전반으로 볼 때는 일부 지역에서 굶주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코로나, 고립, 자연재해, 제재를 감안하면 물론 체제에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김 위원장이 경제와 식량 부족을 언급하는 것은 외부 세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식량 문제 해결에 매달리는 배경에는 올해 시작된 새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한국의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입니다.
원래 계획은 올해가 이제 5차 그 국가 경제발전 5개년 계획 1000년도인데 좀 제대로 생산을 해가지고 원래 이제 북한에 의뢰했던 뭐 식량 배급 제도를 어느 정도 좀 회복하겠다고 하는 게 이런 게 김정은의 의도였는데 그 의도가 이제 뭐 제대로 달성이 안 되고 빗나갔다고 봐야죠, 일단은. 그러니까 내년도에 당장 뭐 식량을 어떻게 안정시킬 건지 되게 이제 아마 고민이 아마 깊어질 텐데 이런 것들이 김정은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좀 머리가 아픈 일이죠.
김 위원장은 1월 8차 당대회에서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며 인민들의 식량 문제를 기본적으로 푸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3월 시군 당 책임비서 강습회에서는 농업 생산 증대를 선차적 경제과업으로 직접 제시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이후 농업의 중요성을 내세우며 농업 생산 목표를 달성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권 원장은 올해 북한의 식량난은 국경 봉쇄의 여파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북중 적금 폐쇄. 라고 하는 부분에서 중국에서 조달할 수 있는 그 식량이 예년에 비해서 훨씬 그 줄어들었기 때문에 공급 부족이 나타난 것이고 지금 그 올해 시장이 제대로 잘 돌아가지 않고 돈벌이가 제대로 신동치 않으니까 주민들이 식량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 소위 마켓 액세스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닥치면서 지금까지 그 10년 동안의 뭐 식량 수급 상황하고는 전혀 이제 다른 그 국민이 이제 전개가 됐다고 하는 것이 그 올해 식량 문제의 본질이거든요.
권 원장은 지금 당장은 북한이 수확을 한 직후여서 식량난이 심각하지 않지만 국경 폐쇄가 이어지면서 내년 식량난이 더욱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정원도 최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전체 식량 작황은 1조 시간 증가로 지난해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며 올해 식량 상황은 지난해보다 좋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총회가 열리고 있는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경제난과 민생 악화에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이 물품 부족을 겪고 있고 생계가 무너졌다며 북한 주민들의 식량에 대한 접근에 가장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구호단체들도 2년 가까이 대북 지원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며 북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식량과 의료, 보건 등 전반적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일 것이라고 VOA에 말했습니다. 20년 가까이 북한을 지원해온 한 단체는 29일 VOA에 북한 내 인도주의적 상황이 꽤 심각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히 2020년과 2021년 수해를 크게 입은 지역은 매우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임산부, 수유모, 고아, 병자 등 취약계층들은 외부 세계의 지원에 크게 의존해왔는데 그 지원이 2년이나 끊겼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의약품과 의료물품, 차량 부품 등도 북한 내 재고가 다 떨어졌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과 중국이 전략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중관계 밀착이 향후 미북 대화 재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외교를 총괄하는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지난 28일 베이징에서 리용남 주중 북한 대사를 접견했습니다. 양제츠 정치국원은 이날 회동에서 북한과 고위급 교류를 유지하고 전략적 협조를 강화하기 원한다고 말했고 양측은 한반도 등 공동 관심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코로나 관련 국경 봉쇄가 지속되면서 양측의 물리적 왕래는 여전히 제한적이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북중 교류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북중 우호조약 60주년, 북한 정권 수립일, 중국 공산당 창건 기념일 등의 계기에는 정상 간 축전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홍콩과 타이완, 인권 문제 등으로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북한은 미국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북중은 상호 우호와 전략적 협력 강화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양제츠 정치국원과 주중 북한 대사의 만남은 북한의 최근 잇단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미국과 한국 등이 활발하게 협의를 이어가는 상황에 이루어져 주목됩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민간연구소인 애틀란틱 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2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이 한반도 정세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파악하려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China's main concern has always been about stability. There's a lot of diplomatic activity, parade of U.S. intelligence and diplomatic officials in Seoul and Tokyo.
미 한일 3국의 정보수장 회동과 3국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비롯해 한반도 관련국의 접촉이 이어지는 등 무엇인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매닝 연구원은 중국은 북한의 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 측은 제재 완화는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보상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오히려 제재 강화 여부를 논의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보니 글레이저 독일 마샬 펀드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VOA에 미중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북한은 중국에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한국이 중국의 희생을 대가로 거래하거나 관계를 개선하는 상황을 항상 걱정했다는 겁니다. 글레이저 국장은 과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그런 상황이 거의 일어날 뻔했었다며 중국은 북한이 자신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조치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해 충분한 대북 영향력을 확보하길 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 재개 등으로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압박이 가중되는 것도 중국이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2017년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을 때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찬성하고 이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관련국들 모두 자제해야 한다면서 미국 등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미중 갈등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홍콩과 타이완 문제 등 국제 문제와 관련해 미국을 비판하며 중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워싱턴 민간연구소인 우드로 윌슨 센터의 수미테리 한국 담당 국장은 김정은 위원장은 긴밀한 북중 관계를 통해 중국의 지속적인 지지를 얻으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From Kim Jong-un's perspective, what he wants China to do is just for China to continually support North Korea as it has always done.
중국은 2017년을 제외하곤 북한을 사실상 조건 없이 지원해왔다는 겁니다. 테리 국장은 중국은 지금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고 북한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며 북한 입장에선 이런 북중 관계가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북중 밀착이 미북 대화 재개에 미칠 영향력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수잔 손튼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은 지적했습니다.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은 미북 대화의 재개 여부는 항상 그랬듯이 전적으로 북한의 결정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Really, the resumption of the US-DPRK dialogue depends completely on the North Koreans, as is always the case. I don't know if the North Koreans believe that having some kind of show of
북한은 북중 밀착 과시가 미북 대화에 대한 미국의 적극성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지 않고 있으며 미국에도 긴밀한 북중 관계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은 바이든 행정부도 북한과의 협상에 중국의 참여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현재의 미북 대화 전망에서 중국은 주요 요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은 중국은 대화가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중러는 물론 미국, 한국과도 외교적으로 관여하길 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 think China wants North Korea to engage in diplomacy both with China, with Russia, but also with the US and probably with South Korea.
우드로 윌슨 센터의 수미테리 한국 담당 국장은 중국의 협조를 받는다는 측면에서 미중 긴장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이미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China is not going to be helpful in terms of bringing either to bring North Korea to the negotiation table or to pressure North Korea to take any kind of
협상 테이블 복귀 시기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결정한 사안으로 중국이 북한에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테리 국장은 북한이 협상에 복귀하거나 비핵화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가하는데 심지어 무기 실험을 막는데도 중국은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제기한다면 중국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 중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을 도울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테리 국장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북한이 초청하면 방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고 있지만 북한이 현 시점에서 교황 초청에 나서기에는 부정적 여건들이 많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달 29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에서 문 대통령의 방북 요청에 북한이 초청장을 보내주면 평화를 위해 기꺼이 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했던 문 대통령은 교황 면담 등 로마 일정을 마친 지난달 31일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교황의 방북 의사를 재차 강조하면서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다시 힘차게 돌아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교착 상태에 놓인 한반도 정세 속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위해 교황 방북 카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교황이 북한을 방문하면 한반도 평화에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0월 29일 문재인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의 면담을 통해 교황의 북한 방문 의지가 다시 한번 확인된 만큼 북한이 이에 호응하여 한반도 평화 증진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교황청도 교황 방북을 위해 북한 측과 접촉하고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인 유홍식 라자로 대주교는 지난달 30일 문 대통령의 이탈리아 방문에 동행한 한국 기자들과 만나 교황청에서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관에 접촉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교황청도 여러 길을 통해 교황이 방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 대주교는 또 북한 측 인사와 접촉한 적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자신이 직접 접한 적은 없다면서도 기회가 되면 만났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이루어졌다고 답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앞서 지난 2018년 문 대통령으로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교황 초청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의 교황 방북 초청 제안에 교황이 오시면 열렬히 환영하겠다고 답했고 이를 전해 들은 교황은 북한의 공식 초청장이 오면 갈 수 있다고 화답했지만 북한은 이후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미북, 남북 대화가 크게 위축된 영향이 컸다는 관측입니다. 전문가들은 교황이 이번에도 방북 의사를 표명했지만 적극적인 방북 의지로 보기엔 여건이 좋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무엇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속에서 백신 접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북한에 교황이 간다는 게 명분이 좋더라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허용한다 하더라도 북한은 백신 미접종 국가인데 여기에 연로하신 교황께서 직접 가신다는 게 무리고요. 또 북한이 고도의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받아들일 가능성도 희박하고요. 또 문재인 정부 임기가 지금 말기로 가는 상황에서 교황의 방북이 교황청 입장에서는 한 번 더 평화의 결정적인 계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임기에 쫓기는 문재인 정부의 말기에 이걸 시도한다는 게 정치적 부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교황청이 내놓은 교황과 문 대통령 간 면담 보도자료에서 방북 관련 언급이 빠진 데 대해 조한범 박사는 교황의 방북 의사 표명이 원론적 수준에서 이루어졌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교황 방북이 국제사회에서 종교 탄압국으로 인식되고 있는 북한에 자칫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교황청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그 체제의 그 특성에 비춰보면 국제사회가 봤을 때 선뜻 가기가 어려운 측면이 많을 거란 말이죠. 이제 종교적 차원에서 보면 종교를 부정하고 있는 국가에 가서 북한이 이제 확실하게 변하지도 않는데 거기에 이제 활용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판단이 있을 거란 말이죠.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교황 방북 자체가 한반도 평화와 함께 북한의 종교 자유,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김정은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해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 또한 교황청의 고려 사항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초청장을 보내기엔 안팎의 여건들이 부정적이라는 관측입니다. 3년 전 첫 미북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이 이어지면서 북한이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에서 활발하게 움직일 때도 끝내 초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미북, 남북 대화가 모두 끊긴 현 상황에서 초청장을 보낼지 낙관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박원곤 교수는 2018년 당시는 북한의 대외정책 기조에 우호가 강조됐었고 이에 따라 보통 국가화를 추구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 인정받으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며 그 일환으로 교황 초청도 가능성이 높았던 시기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한의 대외정책 기조가 다시 기존 우방국과의 관계 강화에 집중하는 쪽으로 선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뀐 게 올해 1월 8차 당대회 때 다시 우호를 빼고 친선을 앞으로 내세웠어요. 그 친선은 기존에 있는 사회주의 또 기존 우방국과의 관계를 우선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지금 뭐 러시아, 중국, 뭐 쿠바 뭐 그런 데가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의미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더 이상 뭐 국제사회의 어떤 인정 그런 거를 북한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오히려 사상 투쟁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임재천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경제난 심화로 김정은 위원장이 외치에 신경 쓸 여력이 없는 데다 대규모 미사가 수반되는 교황 방북이 북한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체제 안보 차원에서 김정은 정권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018년처럼 초청장을 보내지도 그렇다고 교황의 방북 의사에 반감을 드러내지도 않는 어정쩡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김영석 전 차관은 교황 방북 여부가 이슈가 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존재감을 유지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북한이 초청은 하지 않더라도 현재 상황을 나쁘게만 보진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북핵 수석 대표인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류 샤오밍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는 오늘 즉 1일 화상협의를 갖고 종전선언 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조기 재가동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노 본부장은 북한과의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한 한국 측 노력을 설명하고 중국 측이 안정적 상황 관리를 위해 건설적으로 협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류 특별대표는 건설적 역할과 지속적 협력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종전선언 구상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양측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대면 협의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자는 데 공감했습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 남북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시작된 북중 국경 봉쇄로 인해 극심한 물자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공장과 작업반에서는 재자원화와 절약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운동이 효과가 있을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공장과 작업반에서는 요즘 폐기물을 버리지 말고 다시 가공해 쓰자는 운동이 한창입니다. 조선중앙TV를 비롯한 북한 관영 매체들은 거의 매일 폐기물을 가공하는 재자원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양에 있는 칫솔 공장의 재자원화 성공 사례를 소개하는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 보도입니다.
몸체 부분에만도 6g 정도 들어가는데 3.5g이면 우리가 재자원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3.5g을 돌려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작은 것이 아닙니다.
칫솔 공장만 그런 게 아니라 절약과 재자원화 운동은 각급 공장과 작업반, 인민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지 공장에서는 버려진 폐지를 모아서 다시 종이를 만들고 수지 공장에서는 폐자재를 모아 다시 플라스틱 파이프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신발 공장에서는 폐자재를 가공해 신발창을 만들고 있습니다. 평양 1만 세대 산림집 공사 현장에서도 커다란 절약함을 마련해 놓고 건설 과정에서 나오는 철근과 폐자재를 모으고 있습니다. 북한의 재자원화 운동은 지난해 4월부터 본격화됐습니다. 당시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재자원화법을 제정한 이후 경공업성의 재자원화국이라는 부서까지 신설하면서 재자원화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재자원화가 한국이나 미국에서 벌어지는 재활용, 즉 리사이클링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재활용은 자원 절약이나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쓰지 않는 물건을 재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재자원화는 폐기물 수매사업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공장이나 가정에서 고철, 파지, 폐비닐, 폐유리, 구리, 알루미늄, 그리고 신발 밑창에 이르기까지 모든 폐기물을 수거해 다시 물건을 만드는 겁니다. 이는 북한이 극심한 원부자재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라고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말했습니다.
The regime wants the people to do. They want to recycle.
원부자재가 부족한 것은 북한 당국이 지난해 1월부터 북중 국경을 봉쇄한 데다 외환난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이나 비닐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자재는 대북 제재의 대상이 아닙니다. 과거 북한은 매년 20만 달러 상당의 원자재를 수입해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무역이 감소하면서 원부자재 조달이 힘들어졌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9년도에 25억 1천만 달러였던 북중 무역 규모는 2020년에는 5억 3천만 달러로 무려 80.7%나 감소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지난해 가을부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겁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중국에서 1,900만 달러 상당의 물품을 수입했습니다. 그러나 10월에는 26만 달러, 그리고 11월에는 14만 8천 달러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는 외환난으로 인해 중국에서 원부자재를 더 이상 수입할 수 없게 됐음을 의미한다고 북한 경제 전문가인 한국의 동영승 굿파머스 사무총장은 말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본다면 자재 부족이죠. 특히 해외에서 수입해 들어오는 것들이 부족한 것들, 그리고 자체적으로 자재가 조달되는 것도 부족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활용, 절약 뭐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내세우는 자력갱생과 재자원화 운동은 일종의 경제적 고육책이라고 말합니다. 원부자재를 더 이상 수입할 수 없게 됐지만 그렇다고 공장 문을 닫을 수 없으니 폐자재를 활용해 억지로 공장을 돌린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내세우는 자력갱생과 재자원화 운동이 선전 차원 외에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북한이 자력갱생을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을 의미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력갱생과 재자원화는 별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와 각종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평안남도 안주에 있는 남웅 청년화학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해당 공장에서 저질 연료를 사용하다 발생한 사고라고 동영승 급파머스 사무총장은 말했습니다.
그 남웅 청년화학이 폭발 사고가 난 거는 바보화라는 표현을 썼겠지만 아마 안 좋은 연료들을 쓰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뭐 폭발 사고가 난다든가 이런 사고지 과부하는 아닌 것 같아요.
국정원은 이 밖에도 필수 의약품이 부족해 북한 내부에 장티푸스 등 수인성 전염병이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국경 봉쇄로 물자 공급이 크게 줄면서 경제난이 심화되자 중국, 러시아와의 국경 재개방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이르면 11월부터 중국과 러시아와의 육로 개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열차편을 이용한 화물 운송 계획을 중국과 러시아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상 운송의 경우 이미 문을 연 남포항에 이어 평안북도 용천항 개항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북중 국경이 개방되는 건 반가운 소식이지만 이는 새로운 문제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국경 개방으로 물자난은 좀 완화되겠지만 외화 유출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시작될 수 있다고 브라운 교수는 말했습니다.
I think what their problem, their big problem in terms of opening, is they're afraid that the money will flow out and the imports will come in.
북한의 경제난은 한반도 정세의 주요 변수이기도 합니다. 경제적 위기 상황에 처한 북한이 제재를 풀기 위해 남북 대화와 미북 비핵화 협상에 응할 가능성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두 가지 엇갈린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난으로 인한 민심 악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이 한국, 미국과의 대화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미국의 원로 한반도 전문가인 한미연구소 래리 닉스 박사는 북한이 식량과 코로나 백신 지원을 바라고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 they are desperate for some kind of aid. They think they may be able to get from South Korea. This would include food aid, possibly medicines.
그러나 북한이 경제난을 버틸 수 없어 대화에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동영승 사무총장은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은 버틴다 그러면 뭐 끝까지 버틸 거라고 봅니다. 못 버텨서 대화에 나오거나 이런 차원은 아닐 거고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을 얻어낼 수 있겠다. 이 정도면 많이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나오는 거죠.
전문가들은 집권 이래 최악의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김정은 위원장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영기입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달 27일 국제 종교 자유의 날을 맞아 종교 자유는 국가 안보 우선 사안이라며 증진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의원들은 종교 자유 탄압 가해자와 기관에 대한 표적 제재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7일 국제 종교 자유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전 세계 종교 자유 증진과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를 위해 종교 자유를 증진하고 지키는 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비극적이게도 압제 정부들, 폭력적인 극단주의자들, 사회 행위자들이 계속 종교적 정체성과 종교 행사 또는 신념만을 이유로 개인과 단체들을 박해하고 학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런 혐오스러운 행태는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악용하며 종교 자유를 억압하는 탄압은 정치 안정과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 자유는 우리의 가장 깊은 가치의 표현일 뿐 아니라 국가안보의 필수적인 우선사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옹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국제 종교 자유 또는 신앙 동맹 같은 다자 연합을 통해 전 세계를 계속 결집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이날 성명에서 전 세계 종교 자유 밖의 도전에 맞서 국제 종교 자유 또는 신앙 동맹에 33개 참여국 등 시민사회, 정부들과의 협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특히 가해자 책임 규명 등을 언급하며 국제사회가 직면한 종교자유 박해 관련 도전 과제로 신성모독, 배교법, 자유로운 발언과 표현을 범죄화하는 것, 차별법, 당국자들의 학대, 종교활동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북한 등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유엔과 국제인권단체들은 블링컨 장관이 나열한 종교 박해 형태들의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이라고 지적합니다. 가령 신성모독은 북한 지도부가 강조하는 최고 존엄 모독, 배독법은 김씨 정권과 조국에 대한 배신, 종교 옹호 발언은 정치범 수용소 수감, 차별법은 북한의 고질적인 성분 차별, 그리고 북한 당국자들이 종교 탄압에 직접 개입하는 현실이 북한과 매우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의 시민사회단체인 코리아 퓨처 한미래는 27일 발표한 북한 종교자유 관련 보고서에서 지난 25년간 456건의 종교자유 침해 사례들을 조사한 결과 97%가 북한 당국자들에 의해 자행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북한을 20년 연속 조직적이고 끔찍한 종교 탄압을 가하는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조야에서 전 세계 종교 자유를 박해하는 가해자와 기관의 표적 제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27일 미국 정부가 표적 제재를 통해 전 세계 종교 자유를 어떻게 신장시킬지 모색하는 화상 총문회를 열었습니다. 이 총문회에서 뱅카딘 민주당 상원의원 등 여러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전 세계 인권 범죄자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마그니츠키법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need to expand the global Magnitsky to more countries. We know today Australia, Japan, Taiwan are all considered.
카딘 의원은 마그니츠키법을 더 많은 나라로 확대해야 한다며 호주와 일본, 타이완 등이 비슷한 제재법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이들 나라가 관련법을 채택하도록 고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그니츠키법은 미국 의회가 2016년 채택한 인권 관련 제재법으로 전 세계 인권을 탄압하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당국자와 기관에 대해 미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해까지 마그니츠키법에 따라 전 세계 28개국 개인과 기관에 대해 243건의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유럽연합도 지난해 마그니츠키법을 기반으로 세계 인권 제재 체제를 출범시켜 북한의 정경태 국가보위상과 리영길 사회안전상 등 개인 두 명과 중앙검찰소 한 곳에 최초로 인권 관련 표적 제재를 부과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마그니츠키법과는 별개로 대북제재법에 근거해 지난 2016년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등 개인 32명과 기관 13곳에 인권 관련 표적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표적 제재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반인도적 범죄 가해자들에 대해 국제사회가 표적 제재를 해야 한다고 권고한 뒤 점진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코리아 퓨처의 강혜주 공동디렉터는 27일 열린 화상 토론회에서 북한의 종교자유 탄압 가해자와 기관에 대해서도 국제사회가 표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We believe that targeted human rights sanctions should be imposed on individual perpetrators and state organizations.
강 공동디렉터는 북한에서 기독교 등 종교인들에 대해 계속 광범위한 박해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런 중대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가해자들과 기관에 대해 표적 제재를 부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BN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의 제13대 노태우 전 대통령 연결식이 지난 30일 서울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후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과 함께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핵심 주역으로 지난 26일 측환으로 향년 89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노 전 대통령의 경제, 외교정책 등 업적과 88 서울올림픽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리는 뜻에서 닷새간에 국가장을 결정하고 연결식장은 올림픽 공원으로 정했습니다. 한국에서 국가장이 거행된 건 지난 2015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김부겸 한국 총리는 조사에서 이 자리는 고인을 애도하는 자리인 동시에 새로운 역사, 진실의 역사, 화해와 통합의 역사로 가는 성찰의 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또 노 전 대통령이 유언을 통해 과거의 잘못에 대한 사죄와 용서를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결식에는 고인의 유지와 한국의 코로나 상황에 따라 유족과 친지, 국가 주요 인사, 주한 외교단 등 50명 이하의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과 트로이 스탠거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경 봉쇄와 대북 제재로 현재 북한 경제가 최악인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두 전문가는 29일 VOA 한국어 서비스의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집권 10주년을 앞둔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대부분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마당과 같은 주민 경제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먼저 뱁슨 고문님, 북한 경제의 현재 상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Well, I would say that the North Korean economy is in the worst situation since the famine of the 1990s.
저는 북한 경제가 1990년대 기근 이래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세 가지 경제적 취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환이고 다른 하나는 에너지, 세 번째는 식량 안보 문제입니다. 현재 북한은 이 세 가지 모두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일부는 제재 때문이고 다른 일부는 그들의 국경 봉쇄 결정 때문입니다. 제재 상황 아래 법적으로 가능한 무역이었죠. 따라서 북한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몇몇 증거도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마당의 기본적인 식료품과 다른 상품들의 가격 상승입니다. 일례로 쌀 가격은 1월 이후 40%나 증가했고 대두 식용유도 1월 이후 60%나 올랐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가정 생필품들이 많이 있는데 소비재 품목들은 진열대에서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물가 상승은 하나의 문제고 상품이 없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동시에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을 위해선 원자재가 있어야 합니다. 일부는 내부적으로 생산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스탠거론 선임국장님, 북한이 이런 형편 속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는 걸까요?
Because of North Korea's own border restrictions, they haven't been able to import as much fertilizer, so you have less fertilizer.
북한은 자체 국경 봉쇄 조치 때문에 비료를 수입하지 못하는 상황에도 처해 있습니다. 농작물을 재배할 비료가 적은 상황이죠. 또 이런 이유와 날씨 영향으로 올해 쌀 수확량이 예년 수준을 밑돌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진정한 도전이 이어질 것입니다. 북한 정권은 최근 주민들에게 2025년까지 허리띠를 계속 졸라매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스탠그론 선임국장님, 북한 정권이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건 아니죠?
I mean, this goes back years in North Korea. It's a concept. It's part of the Juche philosophy.
그것은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주체 사상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북한이 처한 문제는 그들이 외부 교역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식량적인 측면이든 에너지 또는 기계 부품이나 다른 국내 생산 공산품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물품들에 대해 북한은 생산 방식을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품질이 낮았지만 핵 프로그램에서 본 것처럼 그들이 실제 노력한 일부 품목들은 질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떤 나라도 완전하게 자급자족하는 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미국 같은 나라가 세계와 교류를 끊겠다고 결정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스스로 살아남고 번영하겠다는 생각은 정말로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뱁슨 고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Well, I agree with what everything that Troy just said. Self-reliance in the current
스탠거론 선임 국장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제재 문제가 있고 국경 봉쇄 상태에서 자립은 수입품을 대체할 창의적인 방법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수입을 대체하는 것은 그들이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부터의 수입에 덜 의존하기 위해 추진해온 것이죠. 한동안 그랬습니다. 새로운 목표는 아닙니다. 또 어떻게 하면 수입품 대체를 보다 실용적으로 할 수 있을지 더 혁신적인 생각을 짜내려는 노력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추구는 좋고 또 장려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북한을 갇힌 구멍에서 빠져나오게 하진 못할 겁니다.
백승 고문님, 북한은 이번 주 내각 회의를 열고 연말 목표 달성을 위해 5개년 계획을 적극 펼칠 것을 결정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5개년 계획을 얼마나 달성했나요?
Well, first of all, I don't think the use of the word plan is not correct. It's a five-year strategy.
먼저 계획이란 용어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5개년 전략입니다. 그들은 계획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했던 과거식 계획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당국은 개혁이란 단어도 쓰기 싫어합니다. 너무 서구적이고 정치적으로 함축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전략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필요를 더 잘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경제관리 체계를 바꾸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북한 당국이 노력해온 건 국제 경제 부문을 더 잘 통합하는 것입니다. 주요 기업들과 무역회사들과 장마단 경제가 할 수 있는 부분과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들 두 가지는 별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또 이 전략의 일부는 한 지붕 아래 이 둘을 더 가깝게 만드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스탱거론 국장님, 북한의 5개년 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he real issue for North Korea is can you actually integrate in the state enterprises?
진정한 문제는 북한이 어떻게 실제 국영 기업들을 시장 경제에 통합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있는 일반 기업들 같이 어떤 표준화된 모습으로 변환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다른 나라의 이런 기업들은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독립성이 있습니다. 북한의 국영 기업들을 독립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는 불분명합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북한이 규제를 완화하려는 여러 시도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겪거나 다른 상황들이 생기면서 그런 규제들을 공식적으로 다시 가합니다. 코로나 대유행 직전 상황을 보면 북한 당국은 무역회사들에게 새로운 제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외국 회사와 계약을 맺기 전에 국가가 승인한 가격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비공식적으로는 물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농민들에게 애국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상품을 시장에 내다 파는 대신 국가에 공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국가가 계속 경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하는 한 도전적인 상황은 지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스탱그론 선임국장님, 한국 국정원은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열차 운송 재개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I think what we've seen in recent months as trade has picked up is that in essence
최근 몇 개월간 우리는 북한의 무역이 재개됐다는 것을 봤습니다. 북한은 더 많은 상품 수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국경 제한 조치를 완화해야 합니다. 국경이 완전히 닫힌 적은 없었지만 고도로 규제되고 제한돼 왔습니다. 북한이 러시아, 중국과의 국경을 오랫동안 열어둘지 아니면 단지 몇 개월 동안만 상점에 필요한 물건을 채우고 다시 폐쇄할지는 더 두고 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민들에게 이번 위기가 2025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러시아, 중국과의 무역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백승 고문님, 한국 국정원은 김정은 주의라는 용어가 북한 내부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Well, it tells me that he's running up to his 10th anniversary in January, and that's going to be a big moment for him.
내년 1월이면 김정은이 집권한 지 10년이 됩니다. 그에겐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는 집권 기간 연설을 통해 주민들에게 다시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었죠. 지금 그는 앞으로 3, 4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정은은 정당성을 갖고 있고 그 정당성은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약속과도 엮여 있습니다. 현재 김정은은 좋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와는 다르게 스스로를 포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경제개발에 더 많은 강조점과 정치적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그의 아버지처럼 군사적 안보나 선군 정치만 하지 않았죠. 하지만 현실은 알다시피 지금 김정은은 나쁜 상태입니다. 김정은은 그것을 헤쳐나갈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스탱그론 선임국장님, 김정은이 김정은 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달성한 게 있다고 보십니까?
If you look at the estimates of emissions data from North Korea, and while about 60% of their power is
UN 기후 변화 당사국 총회의 자료를 보면 북한은 전력의 약 60%를 수력 발전으로 얻는다는 사실과 함께 김정은이 권력을 잡은 기간 동안 단 3년 동안만 탄소 배출량이 늘어났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10년 중 약 7년 동안 북한 내 경제 활동이 줄어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의 경제 성적표를 돌이켜보면 물론 경제개혁에 대한 노력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성공적이지 못했고 일부 코로나 대유행 같은 상황에서는 그의 통제 범위 바깥에 있었습니다. 상당한 양의 탄도미사일과 핵실험을 하겠다는 결정, 그리고 이를 밀어붙인 것은 현재 수준의 제재로 이어졌습니다.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지금 상황을 돌이켜보면 경제적으로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밥슨 전 세계 은행 고문과 스탠 거룬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등으로 꾸며집니다. 미국 이야기 시간에는 뉴욕에 등장한 중국식 만두 자판기 이야기 등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55년 11월 1일 베트남 전쟁이 발발합니다. 베트남 전쟁은 선전포고 없이 시작된 전쟁이라 일반적으로 미국 군대가 베트남에 첫 발을 내디딘 1955년 11월 1일을 베트남 전쟁이 시작된 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1년 전인 1954년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해 독립했습니다. 그러나 제네바 평화협정에 따라 남북으로 분단됩니다. 남베트남에는 미국 후원하에 응오딘 GM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베트남 공화국이 들어섭니다. 공산주의자들의 북베트남과 자유진영의 남베트남으로 갈라진 베트남에선 만일 북베트남의 공산당이 남베트남을 무너뜨리면 캄보디아, 라오스 등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도 있다는 불안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남베트남 정부라도 자유주의 국가로 설 수 있도록 아이젠하워 정부 때부터 남베트남에 막대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베트남에 처음 들어선 응오딘 GM 정권이 공산주의 타도를 명분 삼아 대대적인 탄압과 폭정을 자행하다 쫓겨났고 이어 쿠데타가 계속 발발하면서 베트남 사회는 극심한 혼란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베트남에서 세를 불려가던 공산주의자들은 북베트남 공산정권의 지원 아래 남베트남 정부를 전복하고 통일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남베트남 정부군과의 본격적인 전쟁에 돌입합니다. 베트남 전쟁은 미국 개입 후 한국과 필리핀 등 주변국들까지 가세하면서 국제전 양상으로 확대됐지만 1973년 닉슨 정부가 미군 철수를 결정하고 1975년 사이공이 함락되면서 남베트남 정권이 무너지는 것으로 막을 내립니다. 1922년 11월 1일 터키의 오스만 제국이 멸망합니다. 14세기 비잔틴 제국의 쇠퇴로부터 1922년 터키 공화국이 건설될 때까지 지속됐던 투르크족이 세운 제국 오스만은 오스만 가문을 왕가로 해 현재 터키의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을 수도로 정하고 서쪽의 모로코로부터 동쪽의 아제르바이잔에 이르러 북쪽의 우크라이나에서 남쪽의 예멘에 이르는 광대한 영역을 지배했던 다민족 제국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십자군 전쟁의 후유증으로 허약해지고 분열된 이슬람 세력이 몽골의 패망한 공백기에 발흥해 이슬람의 종주국 지위를 확보하고 동부 지중해 지역의 절대 강자로 20세기 초반까지 600여 년간 존속했으나 1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1922년 11월 1일 패망하고 맙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